예루살렘을 짓밟음과 두 증인의 간증. 10장과 11장의 전반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입부입니다. 우리는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러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11장에는 이 책의 예언에 대한 중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사항, 즉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이상에서 다뤄지는 시간의 길이는 42달입니다. 이 42달은 1260일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71회 중 마지막 1회의 후반부인 3년 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구절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에 언급된 것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에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으로서 다니엘서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주로 적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바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7년 조약을 파기할 때 그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강제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편에서 볼 때는 그가 예루살렘을 소나귀에 넣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42달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배옷을 입고 예언할 두 감람나무요 두 등대인 두 증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이 두 증인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현존했던 모세와 엘리야일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것들, 즉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증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환난 동안 2절은 열국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끝에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한 일에, 즉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이 유대 국가를 위해 정하신 71회 중 마지막 1회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1회의 중간 적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며 그때에 적 그리스도는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1절에 의하면 이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난 때임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짓밟음. 1절과 2절에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갈대는 청량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면에 지팡이는 징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갈대 같은 지팡이는 징벌과 더불어 청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청량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고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1절의 제단은 성전 밖 마당에 있는 희생의 제단이 아니라 금 분향단인데 이는 그것이 성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마당은 땅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성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을 청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과 제단입니다. 이 청량은 하늘들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 3년 반 동안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 쫓겨나게 될 것이므로 하늘이 보존될 것이며 산의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므로 더 이상 사탄이 그곳에 있을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디든 이기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탄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싸울 것이며 일단 거기에 있게 되면 그들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아마겟돈에 이르러 저 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할 때까지 땅으로 내려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3년 반에는 하늘의 사탄의 자취도 없어지게 되고 하늘은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때의 사탄과 저 그리스도와 마귀의 동료인 거짓 선지자는 땅을 부패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자행하면서 땅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청량될 때 성전 밖 마당은 청량되지 않고 버려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에 속한 성전, 곧 땅 위의 예루살렘이 저 그리스도와 열국들에 의해 파괴되도록 넘겨주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두 증인의 간증. 두 증인. 이제 우리는 두 증인의 간증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성경학도들은 두 증인 중 하나가 엘리야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그가 에녹인지 모세인지 다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에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엘리야 외에는 오직 그만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붙들고 있는 이들은 에녹과 엘리야는 결코 죽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대환난 동안 한 번 죽게 될 두 증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이런 사고방식과는 반대로 그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 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런 주장이 성경의 사실들에 강하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두 증인임을 계시합니다. 그들이 11장 5절과 6절에서 행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행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는 물을 피로 변케했으며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에 따라 볼 때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변형의 산 위에서 주님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 증거합니다. 구약은 이들 두 사람을 대표하는 글들, 곧 율법과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며 엘리야는 으뜸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들 두 사역은 늘 하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 모세로 대표된 율법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파송은 예언되었었습니다.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와 기름의 두 아들. 이 두 증인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등대요, 기름의 두 아들입니다. 4절은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니라고 말합니다. 4절에 언급된 감람나무는 등들을 위한 기름을 산출하며 그 등들은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빛을 냅니다. 스가랴 4장 14절은 그들이 온 땅의 주 옆에 서 있는 기름의 두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즉 그들은 그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몇 가지 이름들, 즉 두 증인, 두 등대, 두 감람나무, 기름의 두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등대들이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때에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등대들일 것입니다. 3절에 1260일은 2절에서 언급된 42달인데 그 기간 동안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가 악한 권세를 휘두르고 핍박할 때 두 증인이 예언하며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저 그리스도의 악한 행위에 대항하여 간증합니다. 대환난 동안 핍박은 가혹하고 격렬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으로 충만된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내어 저 그리스도에 의해 강제로 그들의 종교를 포기하게 될 유대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대환난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첫 열매들이 휴가된 직후에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와 자기 형상을 경배하도록 그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이때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나 왕국 복음과는 다른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환난 동안의 두 종류의 강화시킴, 즉 두 증인에 의한 강화시킴과 영원한 복음의 전파에 의한 강화시킴이 있을 것입니다. 굵은 대옷을 입음. 3절은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대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합니다. 굵은 대옷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이 두 증인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장례복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멀리하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그들의 적들을 불태우고 또 죽임. 5절은 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대적을 삼켜버릴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으며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사람들을 불태우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를 해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불태워지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변케 하며 모든 재앙으로 땅을 세게 칠 권세를 갖고 있음. 6절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세게 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물을 피로 변케 하고 재앙들로 땅을 세게 치는 것은 모세가 행했던 바와 비슷합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함.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이 두 증인이 잠시 패배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7절은 또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저 그리스도인데 무적행에서와 바다에서 나와서 두 증인과 성도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강한 두 증인조차도 저 그리스도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저 그리스도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와 직접 싸우려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입니다. 실로 지상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여 싸우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의 군대를 이끌고 죄의 사람인 저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내려오실 것입니다. 최후의 3년 반은 죄의 사람인 짐승의 지휘 아래 있는 거역적인 인류와 창조주 사이의 전쟁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직접 그리고 물리적으로 싸우기 위해 오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길거리에 방치됨. 9절과 10절은 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 큰 성의 길거리에 방치될 것입니다. 큰 성은 2절에 거룩한 성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고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 될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948년에 시작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시에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상태로 그들 조상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소돔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애굽만큼 세상적이기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때인 그리스도 곧 그들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을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소돔만큼 죄로 가득하고 애굽만큼 세상적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3년 반 동안 이 성을 포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을 그냥 두라. 나는 이 성을 저 그리스도의 손안에 넘겨주어 그가 이처럼 죄악이 많고 세상적인 예루살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버려두겠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왕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서와 신약에서 그 왕은 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은 그 둘을 하나로 간주합니다. 만일 다니엘 9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두 번 있게 되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첫 번은 타이터스에 의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리라. 다니엘의 예언에서는 그 둘이 외관상 하나로 언급되지만 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는 타이터스가 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예표의 성취는 항상 예표보다 완전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대환난이 이전 것이나 이후에 올 어느 것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조차 주님의 예언은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을 명백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둘은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71회에는 69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69일회 후에 타이터스에 의한 멸망이 있었으며 69일회와 70번째 일회의 간격 이후에는 저 그리스도에 의한 멸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 두 가지의 멸망이 거의 하나인 것처럼 언급되어 있습니다. 타이터스 당시에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했었으며 저 그리스도 당시에는 한층 더 그러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은 심지어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임을 언급하면서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주님은 소돔이나 애굽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핍박하고 멸망시킬 당시에 예루살렘은 소돔만큼이나 죄로 관영하고 애굽처럼 세상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신실한 자들 14만 4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휴거되고 나면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저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고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함. 11절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언급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주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나사로는 나흘 뒤에 부활했지만 이 두 증인은 3일 반 뒤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늘로 휴거됨. 계속해서 12절은 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대적자들도 구경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이 휴거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 휴거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예언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그들의 간증. 7절은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간증은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환난 동안 두 증인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적절한 간증을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를 볼 것이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이 두 증인은 홀연히 기적적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지진. 13절은 또한 그 시에 한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성은 8절의 큰 성으로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이 지진 때문에 무너질 것이며 그 나머지 부분은 16장 19절에 있는 마지막 지진 때 세 쪽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13절은 지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7천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름들이란 군은 유명한 사람들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7천명의 유명 인사들일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 중 7천명은 주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 지진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 철학자들과 박사들과 정치학자들과 금융가들은 죄악적이고 세상적이며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절대적으로 이런 유명 인사들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은 거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안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 선교 활동을 좌절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유명 인사들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할 때 그것에 의해 죽게 될 자들은 주로 그 유명 인사들일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 끝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개탄할 정도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핍박이 야기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제국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무슨 수를 써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진실로 주님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적일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하늘은 청량될 것이고 나는 예루살렘을 저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는 타이터스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이 성을 훼파할 것이다. 스가랴 12장에 의하면 이 핍박은 핍박받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찔렀던 문을 바라보는 데까지 몰아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요. 거룩한 땅의 모든 족속들은 2000년 전에 그들이 찔렀던 바로 그 구속자를 볼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쳐다볼 때 그들은 그분을 향해 애통할 것이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은 다소 때늦은 것이리라.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이들이 저 그리스도에 의해 살육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거나 주님이 우리를 데려갔을 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7천명의 유명 인사들이 이 지진으로 죽은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회개할 것이며 그분이 그들에게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찔렀던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